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 하시죠. 근데 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나 개인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나의 진로에 대한 뜻은 무엇일까? 나의 결혼에 대한 혹은 나의 재정적인 형편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내 자식들에 대한, 나의 커리어에 대한, 나의 직업 찾는 일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이슈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 자체로서 뭐 나쁜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공통된 관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상 그 같은 각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이벤트들은 많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은 많이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개체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슈보다도 하나님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부터 먼저 익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알리셔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개인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 자신의 절박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죠. 우리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절대 공급자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안에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따르면은 그러면 우리의 문제도 자연히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 자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대한 문제, 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방대한 이슈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심도 깊게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같은 신뢰와 믿음 속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럼 그것에 따라서 행하시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도전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말씀 듣고서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알아야 한다는 것, 또 그것을 알고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그냥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그 뜻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뭐 그렇게 가슴이 찡하도록 나에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참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게 또 큰 자비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지금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데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나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얻는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슴이 뛰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격스럽다.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면 나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의 영광이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들이 나에게 일이 풀려서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찬양 속에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것은 곧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항상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감격 속에서 섬길 수가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복음의 영광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으니까 이 경이로운 사실을 깨닫고 충만한 기쁨을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의 풍성함에 감복이 되어서 내가 행복한 크리스천이라고 꽤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영광이 그렇게 풍성한가? 제가 막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규정에 따라서 어떤 룰에 따라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이 일이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고 했다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 규율을 따라서 지켜야 되고 그래서 돼지고기 먹을 수가 없고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또 2000가지가 넘는 그런 룰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혀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그 같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전혀 우리가 매이지 않고 다 면제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온 인류에서 오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참 간단하고 은혜로운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포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모세법을 몰라도, 모세법을 뭐 내가 지킬 수 없어도, 율법에 전혀 내가 상관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믿으면 구원이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 어떤 헬라인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좀 그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소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다른 곳으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섭섭한 말로 들렸겠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고 나는 이방인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소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태인들에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유태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유태인이셨죠. 열두 사도들 다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또한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라.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들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언약의 축복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타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그 복음을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니크하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를 생각할 때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또 신이 자기가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피의 대속으로서 그 피값으로서 자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 이렇게 속죄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는 사람의 아이디어 나올 수도 없고 만일 나왔다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은 성도들로부터 신도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신이 신도를 섬긴다는 신은 그 다른 데는 없잖아요. 이게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지 않으면은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또한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 아래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죠?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도 이제는 주 예수를 믿고서 죄의 속량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리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도로 이런 말을 우리가 듣죠. 모태교인 혹은 모태신앙.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지금 모태교인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들 때마다 내가 뭘 좀 잘못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아내는 베이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모태교인이 됐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으신 분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과거의 상태는 뭐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믿은 것이 아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의 음식 규례를 따라서 사는 유대인의 종교 문화에 자신의 삶을 일치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계가 요구하는 각종 개종의 조건을 맞추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선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의 내 모습 그대로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의 현재의 상태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공적이나 나의 어떤 성격이나 나의 어떤 배경이나 나의 어떤 성질이나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뭐 금욕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힘든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도둑 생활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은 많은 면에서 달라져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가 만약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지금쯤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이 복음의 영광을 비밀로 닫아주셨다가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또 그 복음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두 번째 측면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율법이나 선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죠? 이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체험은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죠.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으니 그 흙에 된 그 모형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살아난 것인데 완전히 달라진 거 흙에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그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거두어진 것이에요. 성령이 다시 말씀드려서 철수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성령이 철수하면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비인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인간화의 걸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설수가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 주인을 잃었습니다. 고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 꼭 그대로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를 지은 창조주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인정하지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으니까 별별 상상과 별별 이론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설명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자신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인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그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을 때 그 복음의 영광이 비쳐나오는 것인데 그 영광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인이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영광에 속하는 두 번째 측면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랬죠.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복음의 그 풍성함을 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성령을 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충분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 같은 지리적인 지역적인 영역으로 제한해서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장소와 위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께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어떻게 끝날까지 있습니까?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집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성전인 교회의 성전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성령의 내주가 아닌 예수님의 내주라는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말이 그런 용어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내주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그것은 예수님의 타이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교회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내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어둠에 의해서 조정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서 내가 지배되고 있다. 그것으로 나가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의 온전한 그 새 생명의 삶이 내게 나에게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겉사람이 늙어가고 병이 들고 우리는 점차 살다가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있어서 늘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는 그때 우리가 새 몸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고귀한 목적과 이 같은 소망을 품고 복음의 영광을 이 세상에 산 날부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복음의 또한 풍성한 영광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은 우리 인간들이, 크리스천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격려고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서운 적의 하나가 고독이에요. 아무도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뭐 내 옆에 다른 인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절규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혼자 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다. 그 같은 철저한 절대 고독의 외침이 모든 인간의 속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남과 나눌 수 없고 특별히 또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뼈저린 역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 고독하다는 것을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고독이라는 것은 무서운 적이에요. 고독은 우리에게 많은 부정적인 일을 일으키고 있어요. 고독에는 슬퍼지죠. 사람이 슬픔을 일으키고 침체를 유발합니다. 고독은 내 살을 찢고 나의 세포를 다 분산시키고 나의 소망을 날려버리고 내 심령에 죄를 뿌립니다. 고독은 나에게 어둠을 가져오고 절망과 두려움의 나락으로 나를 내던지는 무자비한 잔인한 침입자예요. 배신과 시련과 파산과 무너진 꿈과 늙음과 죽음의 문 앞에서 나 홀로 내버려졌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체험합니다. 아무리 뭐 강해서 홀로 서기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삶의 그런 허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잘 알려져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안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인간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한 고독을 체험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셨죠.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 예수와 함께 인재하신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절대 고독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풍성하고 그 복음이 강력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한, 그 임재의 의미를 아는 한, 그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고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한 역경과 고초 속에서 뼈아픈 슬픔 누리는 한만한 인생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한 때때로 내게 침입하는 그 차고운 고독의 독침들을 내가 무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해독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사망에 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안심하고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복음이 주는 영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풍성한 삶의 원천입니다. 우리들의 영광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체험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영광의 보증이 바로 지금 이 현재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시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가서 아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미리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 수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신 것이죠. 본문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낭비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사는지 아세요? 복음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낭비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미스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받는 축복이 또한 넘쳐 흐를 것인데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 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 몰라서 낭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석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성령의 에너지로 우리가 죄와 고독과 침체와 여러 가지 염려로부터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능한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요.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리얼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멀고 전혀 느끼지도 않고 복음의 영광이 뭔지 전혀 감도 안 잡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낭비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낭비하는 겁니다.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빵 부스러기 그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열두 광주리. 아, 예수님이 기적하면 베푸시면 뭐 그런 거 뭐 필요했어요? 또 하시면 뭐 얼마든지 몇천 명 먹고 사는데 뭐 그 광주리에 담은 거 그거 갖고 올 필요가 뭐예요? 왜 부스러기를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낭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낭비를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음의 뜻 안에서 살면은 사랑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 삶이 가능해요.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냉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고 내가 살 수 있어요. 담대하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데 사도들하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같은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그 같은 풍성한 임재를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초대교회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말을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까요? 왜 우리들에게 복음의 영광에 대한 감격이 적어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 오면은 성도를 만나면은 복음의 영광이 비쳐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파워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느끼고 서로 나누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더욱더 섬기자고 서로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오면은 힘 좀 얻으려고 오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힘을 얻으려고 오는 것인지 힘을 빼려고 오는 것인지 오면은 오히려 힘이 더 빠지고 다른 성도들 보면 오히려 더 낙담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체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풍성하게 비춰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나부터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나부터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까요? 예수를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과거에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기억하라, 잊지 마라.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하노라.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비밀이시는 영광의 심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알면은 뭐냐?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베네핏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만 그와 같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당당한 교인들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나의 이슈에 매달리지 마세요.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뭐 내가 숨겨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릴렉스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심대하다는 것을 알면은 쉽게 믿어집니다. 점점 나아져요. 처음에는 어려울지라도. 복음의 영광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심취하게 되면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느라는 변화산의 체험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도 보이지 않냐고 모세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이슈가 보이죠. 세상이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정도로 밝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리얼하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진실로 살아계셔서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리얼하다면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분이라면 이방인은 나를 어둠에서 구속해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이슈는 복음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신경을 쓰는 것이 거기에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 영혼이 집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에 집착하고 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이슈에 너의 모든 것을 아이덴티파이하고서 내 이슈에 너의 모든 것을 커넥트시켜서 살려고 하는 너를 나는 칭찬하노라. 너 같은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여같은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어떠하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노라 하고 나눠지고 그 말씀을 놓고서 기뻐하고 그 말씀을 놓고서 찬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같은 체험 가운데서 그 같은 간증 속에서 하나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며 얼마나 복된 크리스천이 되며 얼마나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까?